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로마서 8장 32절의 질문과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식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32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영원한가, 우리를 향하신 그의 능력과 열심이 어떻게 변할 수 없는 것인가를 답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입니다.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리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들, 심지어 나의 연약과 미련과 게으름으로 말미암는 잘못들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간섭으로 극복되고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야 말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시키느냐 하면 앞에 있는 조건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는 이 조건, 이 앞에 있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뒤에 있는 것이 확실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의 표현은 말하자면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더욱더 사실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훨씬 커다란 일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와 최선의 일을 다 하셨다면 그 뒤에 있는 사소한 일은 왜 하다 마시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조금 더 그 원문을 그 이해하기 좋게 조금 우리말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첨가한다면 이렇게 된 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물며, 어찌하여,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해야 됩니다. 하물며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앞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또한 아끼지 않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안심하며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에게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혼란시키는 다른 변질된 복음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신신학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러분 들으시는 일이 많을 줄로 압니다. 모든 기독교 복음에 대한 공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격화시키는 일 중에 핵심되는 것들은 다 인간이 100% 죄인이요 부패했고 무능하고 절망상태에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움직임입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이 신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그래서 인간을 범신론적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는 자로 만들어서 그에게 어떤 깨우침과 노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해탈하는 경지 혹은 그런 표현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주장은 대표적으로 불교와 혹은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를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기독교가 혹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우월할지는 몰라도 유일한 길이라고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얘기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든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이런 신화를 동원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박애 정신을 갖게 하는 것, 사랑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외치심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을 나타내신 일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쟤네들이 그런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결심에 의지하고 있을 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변덕이 심하고 신실하지 않다는 걸 우리 자신이 가장 잘 먼저 압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의욕과 감정으로 근거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들을 잘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가 우승할 것을 믿습니다. 이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는 표현이지 어떻게 믿어요? 우리 우승 확률이 무슨 400대 1인가? 뭐 그쯤 되던데.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상 목표는 16강입니다. 그건 목표입니다. 그것도. 된다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위만 생각할 때 내일 아침 해가 남쪽에서 뜰 확률은 몇 분의 1입니까? 꽝이죠.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쪽에서 뜨지 뭐 미쳤다고 남쪽에서 뜹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을 근거해서 믿는 겁니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이나 관념이나 혹은 무슨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고 사실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은 우리가 편협해서가 아니라 정답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라 그러지 편협한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수학시험 보고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누가 글씨를 이쁘게 썼는가로 채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학은 정답을 맞춰야지 글씨를 이쁘게 쓴 걸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서예 작품을 감상할 때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그가 베푸신 사랑의 영원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이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에게 시작하신 모든 선한 일을 마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는 데서부터 근거와 확신을 삼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봅시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를 징벌받게 하고 그를 곤욕을 당하게 하고 그를 채찍에 맞게 하니는 하나님입니다. 4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고 오해했다 이거예요.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받았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받았다고요. 그 징벌을. 6절 하반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이 뭐냐?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십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요. 하나님이요. 내어주셨는데 아끼지 않았다고요. 이 아끼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할 때 한 행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붙잡아 메고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말리고 그에게 칭찬하시면서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거기서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을 내놓은 겁니다. 무엇을 감추거나 보류하거나 떼어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아무것도 보류하신 것 없이 모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말입니다. 아끼지 않고. 우리는 이 아끼지 않았다는 말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좋은 표현을 만납니다. 에스더가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도 실제로 기도할 때도 쓰고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난 죽어도 좋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제가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과 각오를 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들은 다 그 결사의 각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을 필요로 한다면 목숨도 바치겠다가 결사 각오인데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결사 각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전부 기독교화 시켜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를 죽이지 말고 이 한국 모든 사람들을 그 복음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맞다 그 일을 위해 너 네 목숨을 날 다오 그러면 놀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언제 내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를 복음화시켜 달라 그랬지 언제 내 목숨을 가져가시라 그랬어요.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절하다는 뜻이죠. 요렇게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는 정말 그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상징과 표현과 간절함을 나타내기 위해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실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를 보내서 우리를 설득하거나 우리를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죽여버렸다고요. 거기에 무슨 뭐 신파조가 없어요. 거기에 이런 말을 하면 아주 그래요. 하나님은 아낀 것이 없습니다. 감추거나 보류하고 떼어낸 것이 없어요.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어요. 어디까지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누가복음 22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께서 당하신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그 과소평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실제로는 고통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당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 그는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도 12강지를 남기시고 갈릴리 바다를 그냥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셨다. 그가 왜 그 고통을 감수하셨겠는가? 고통을 어떻게 당하시겠는가? 그럴 수가 없지 않는가? 그는 당하시는 것 같이 보였을 뿐이다. 그는 부활하실 것을 아시고 그는 승리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짐짓 그 일을 그 맡은 일을 연기하신 것이지 그 배우같이 그 일을 연기해내신 것이지 어떻게 그가 고통을 당하실 수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이신데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이 일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면하시고 싶어 할 만큼 이 일은 혹독한 일이었다 그럽니다. 주 앞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일이 너무 커서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 그를 돕고 그 기도할 때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았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걸 질 힘이 없으셔서 그가 당하신 고난과 그 고문 이런 신문기관의 혹독함들 때문에 완전히 지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질 못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그 무슨 연기라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상징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서 그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셔야 했던 징벌을 실제로 받으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해보다가 안 돼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자리가 여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당하신 일을 하나의 무슨 신파로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한 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당하신 일의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는 전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됐던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됐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지우셨던 십자가 얼마나 혹독한 것이었는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사 우리를 구해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조건부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기왕에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보십시다. 이 문제에 대한 잊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부끄러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아마 둘째를 다투는 일 중에 하나가 자존심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집안이 어려워지거나 애가 학교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고통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애가 학교에 떨어져서 닥치는 어떤 모멸감 그 자존심에 일어나는 상처는 참으로 참기 어렵죠. 그래서 옛적부터 인류 역사상 그 전쟁이 있고 전쟁에 각자의 그 대표자들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패자가 승자에게 요구하는 아량이 뭡니까? 패자가 승자에게 요구하는 아량 모욕을 당하지 않게 단칼에 죽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늘 전쟁에서 지고 승부에서 지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진 다음에 받아야 하는 모멸과 숙신은 모두가 감내하기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큰 것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무슨 빚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점을 잡히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다가 무슨 시행착오를 하셔서 우리한테 미안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감수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또 하나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데 우리 모든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자녀들입니다. 어느 때 합니까 이 일을?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때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였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고 하나님이 미워하셔야 마땅할 자리에 있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오셨는지 모르고 주님이 왜 돌아가시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천벌을 받고 있는 줄 알았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꼴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열심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지혜와 그리고 모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물며 어찌하여 그 나머지 일, 그것과 비교해서 비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들을 왜 이제 와서 그만두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왕에 이미 최고와 최선과 그 다함이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편을 드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능력과 사랑으로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뭘 주실 것을 확신해?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입니까? 우리의 미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고집,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변덕. 이 모든 것으로 넘어지는 나의 모자람과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나의 변덕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허락하신 계획을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미련할 때에는 기다림과 용서를, 내가 완악할 때에는 더 많은 기다림과 용서를, 내가 게으를 때는 사랑의 격려와 권면을, 그래도 안 돌아오면 사랑의 매와 사랑의 간섭을,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면 빨래판에 쥐어짜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위에 있었던 28절에도 등장했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것 다만 벌거벗은 것 같은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거룩한 옷을 입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죽여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벤허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이 벤허를 살려내기 위하여 노예선에서 그를 구출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와 함께 살아난 총사령관 아리우스가 아리아스였나 아리우스였나 아리까리였나 사령관이 뭘 아릅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로마에게 승리를 주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 예수와 이 온 우주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은하계와 그걸 벗어난 전 우주 천체를 동원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편을 이미 드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온 우주를 동원하여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역사를 동원하여 여러분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은 한 걸음 넘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이 자빠지는 것은 한 자리에 눕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연애 걸 때 이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연애에서 젊은이들은 특별히 새겨들어 주십시오.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남자들의 미련한 점, 남자는 강아지같이 사랑을 하고 여자는 고양이같이 사랑을 한다 그래요. 늘 할퀴어요. 좋아도 할퀴고 싫어도 할퀴고 강아지는 걷어차도 꼬리치고 쫓아가요. 그래서 남자가 가장 실수한 거면 언제나 진심을 설명하러 다니다가 놓쳐요. 진심을 설명하러 다니다가 아니에요. 꽃을 꺾어오세요. 꽃한테 가서 심장 꺼내놓지 마시고 꽃을 꺾어오라고요. 여자를 사로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꽃 앞에 가서 음악 틀어놓고 언제나 칼로 배를 가르고 심장 꺼내주고 쓸개 꺼내주고 그런다고 꽃을 여러분이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꽃이 꺾이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그 꽃이 있는 그 땅을 파가세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거부할 때는 그 땅 전체를 사세요. 그 땅이 거부를 하거든 그 나라를 사시고 그 나라가 거부를 하거든 지구를 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면한다고요? 여러분의 뒷덜미를 잡아끌었더니 여러분이 우쩌거리를 벗고 도망을 갔다고요? 어디까지 도망갔는데? 손오공인 도망가도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여러분이 뛰어간 어느 자리까지 어느 것까지 고집을 부린 어느 선까지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영역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평하고 여러분이 반대하고 여러분이 고집부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련과 게으름과 완악함과 무지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간섭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어디로 끝이 납니까?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적 진리에 대한 성경의 진술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소중히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미련과 실패를 늘 짧게 하십시오. 속히 돌아오셔서 주의 사람으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여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시고 편드시고 사랑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나약함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멘하여 주 충성되게 우리의 신자된 본분을 지키게 하사 칭찬받는 신앙생활 영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